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인도를 방문 중인 케리 장관은 오늘 뉴델리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따를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판결이 두 나라의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필리핀이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준수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미국은 영유권 분쟁 해결과 관련해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며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케리 장관은 어제 인도 당국자들과의 안보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에 대한 자유항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민간인들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정권에 제재를 가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해 시리아 정권을 비판한 유엔의 보고서를 획기적인 일로 평가하면서 그 같은 공격을 벌인 배후는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는 화학무기 공격은 전쟁 범죄이자 반인도주의 범죄라고 주장했고 영국 대사는 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대사는 유엔의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매우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한 안보리의 시리아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했었습니다. 캐나다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빌 모르노 캐나다 재무장관은 오늘 캐나다는 항상 중산층에게 희망과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가입은 바로 그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본부를 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은행과 필리핀에 본부를 둔 아시아 개발 은행의 경쟁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캐나다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가입하지 않도록 설득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오늘 멕시코를 방문해 페냐니에토 대통령과 면담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멕시코 정부의 예산을 들여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니에토 대통령은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오늘 트럼프 후보와의 면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니에토 대통령은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 모두를 초청했다며 이번 대화로 멕시코의 이익이 증진되고 멕시코 국민들이 어디에 있든 보호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멕시코의 대화 제의 수락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트럼프 후보의 과거 멕시코 관련 발언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오늘 멕시코 방문 뒤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에서 자신의 이민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연방교도소 수감자 111명의 형량을 단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불합리한 최소 형량 규정을 고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비폭력 마약 사범들에 대해 또 한 차례 대규모 감형 조치가 이뤄진 겁니다. 미국 형법상 마약사범은 폭력사건에 연루되지 않더라도 수십 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처벌을 받으며 이런 수감자가 현재 수만 명에 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법을 고쳐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래 673명이 감형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북부 지역에 제10호 태풍 라이언 록이 상륙하면서 폭우와 홍수로 적어도 11명이 숨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오늘 이와테현 이와이즈미 소재 요양시설에서 9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치매를 앓아온 노인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NHK 텔레비전 뉴스에는 피해를 입은 요양시설이 잔해 더미에 둘러싸인 채 진흙에 파묻힌 모습이 방영됐습니다. 재난당국은 이와테현에서 시신 두 구가 더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의 마지막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평생 직장, 고용된 직원이 큰 문제 없이 퇴직할 때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일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요즘에는 이 평생 직장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불황 탓도 있고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기회가 생긴 것도 이유일 겁니다. 어쨌든 한 직장에서 오래도록 근무하고 또 축하받으면서 퇴임하는 것, 누구나 꿈꾸는 멋진 일이고 또 그만큼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는데요. 최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한 도시의 맥도날드 음식점에서는 아주 성대한 은퇴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지역사회의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이 햄버거 가게 맥도날드에 32년 전에 입사한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프리아 데이비드라는 여성인데요. 함께 들어왔던 두 사람은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했지만 데이비드는 무려 32년 동안 감자튀김을 전담하면서 지금까지 45만 킬로그램의 감자튀김을 손님들께 제공해왔다고 합니다. 장애를 앓고 있지만 누구보다 책임감 넘치고 손님에게 친절했던 데이비드를 위해서 성대한 은퇴식을 열어주고 평생 무료 식사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이전에 32년간 책임의식을 다한 멋진 직업인 데이비드에게 미국 사회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까요? 9월 1일 목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7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5미터,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3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26도, 신의주 14도에서 22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6에서 27도, 함흥 16에서 23도, 끝으로 청진은 16에서 23도로 같은 기온 분포 나타나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데비 깁슨의 노래인데요. 당신의 눈 안에서 길을 잃었어요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Lost in Your Eyes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일본 정부가 내년에 5조 1685억엔, 미화로 500억 달러가 넘는 사상 최대의 방위비를 확보하기로 하고 오늘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동해 주변을 감시할 신형 잠수함을 만들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맞설 지대공 유도미사일 사거리를 두 배로 늘린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서방 국가들에 대한 테러 선전선동을 담당했던 조직 2인자 아부 모하마드 알 아드나니가 사망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현상금 500만 달러를 걸었던 인물인데요. ISIL은 이에 대한 보복을 다짐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유럽연합이 미국의 전자제품 업체 애플에 역대 최고액의 세금을 부과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일본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일본이 사상 최대 액수의 방위 예산안을 짰다는 소식이네요.
네, 일본 정부가 역대 최고액인 5조 1685억엔, 미국 돈으로 약 501억 달러를 내년 4월부터 집행되는 새해 방위 예산으로 의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방위 예산은 최근 5년째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은 증가폭이 예년보다 훨씬 큽니다. 지난해 대비 올해 방위 예산 증가율이 1.5%였는데요. 내년 예산안은 올해 방위비보다 2.3% 늘어난 액수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제출한 방위 예산안을 의회가 별다른 조정 없이 그대로 승인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예년보다 확연히 늘어난 이번 일본 정부의 방위비가 어디에 쓰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일본 방위성이 오늘 사상 최고액의 방위 예산을 과연 어디다 쓸지 이 문제를 공개했다고요?
네, 일본 방위성이 내년 예산안의 세부 집행 계획을 오늘 공개했는데요. 우선 예년보다 확연히 늘어난 방위비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중국과의 동중국해 영유권 갈등 대처에 집중적으로 쓰일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 활동과 주일 미군 재편을 지원하는 데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일본의 내년 방위 예산 집행 계획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 가운데 단일 항목으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분야는 동해 주변을 감시할 신형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바다 깊은 곳에서 이동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고 조용히 움직일 수 있고 또 최신형 소나 음파 탐지기를 갖춰서 목표물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는 새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 760억엔, 약 7억 4천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도입할 이 최신형 잠수함은 일본에서 일본해라고 부르는 동해 주변에서 활동하면서 한반도 유사시의 위험 요소를 조기에 포착하고 또 신속하게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최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수차례 일본 근해에 떨어지면서 일본 내에서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
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일본의 내년도 방위 예산안에는 지대공 유도미사일 페이트리어트 팩3의 사거리를 2배 이상 늘리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팩3 미사일의 사거리가 현재 10여 킬로미터에 불과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신형 팩3 미사일을 추가 도입하는 내용도 예산안에 들어있는데요. 이런 팩3 성능 개선 사업 총액이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밖에 미사일 방어 관련 부분에 353억엔, 약 3억 5천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이 돈의 절반 이상이 최고 고도가 1,000km가 넘는 차세대 요격 미사일 배치에 투입됩니다.
네. 자, 한편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를 도입 할 계획이라고 하죠?
네. 이달 초 일본 정부는 이번 방위 예산안을 확정하기 앞서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최신 요격 미사일 시스템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도입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이 사드 배치에 필요한 비용은 내년 예산과는 별도로 올해 방위 예산에서 별도 발생 비용을 소화하는 추가 경정 예산에서 끌어다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앞서도 전해주셨습니다마는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동중국해 주변 방어에도 많은 돈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예, 타이완 인근의 동중국해 지역에 있는 8개의 무인도를 가리키는 조어도, 중국에서 댜오위다이라고 부르고 일본에서 센카쿠 열도라고 하는 섬들을 놓고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인근 오키나와의 03식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이른바 중3을 설치하기로 하고 177억엔, 약 1억 7천만 달러를 이와 관련해서 편성했습니다.
네. 자, 주일 그 미군 재편 계획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 방위 예산에 포함이 됐습니까?
네. 후텐마 미군 항공기지를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 주일 미군 재편 사업비로 1794억엔, 약 17억 4천만 달러가 포함됐습니다. 후텐마 항공기지는 일본 오키나와 현의 2차 대전 직후 미국 해병대가 건설한 군용 공항시설인데요. 오키나와 주민들은 이 기지를 전면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해노코 앞바다를 메워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예산 집행 계획을 들여다보면 이 자위대회 해외 활동에 관한 부분도 반영이 많이 됐다고요.
예, 일본 자위대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보장한 안보법이 올해부터 공식 발효됨에 따라서 외국 군대와의 공동 활동을 포함한 해외 임무 수행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내전 중인 아프리카의 남수단에 자위대를 파병해서 오는 11월부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합류시킵니다. 일본 방위성은 이 같은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각국 방위 주재관을 늘릴 예정인데요. 특히 중국과의 동중국해 분쟁 대처를 담당할 방위 주재관을 필리핀과 베트남에 각각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과 방위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북유럽의 중립국 핀란드에도 방위 주재관을 신규 파견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세계 각지에서 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는 ISIL 2인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예,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하면서 최근 유럽 각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테러 공격을 벌여온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조직 2인자 아부 무하메드 알 아드나니가 최근 시리아 북부 알레포에서 군사작전을 감독하던 중에 사망했다고 ISIL 측이 어제 밝혔습니다. 알 아드나니가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숨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ISIL 선전 매체 아마크 통신은 이날 알 아드나니의 사망 사실을 짤막하게 언급한 뒤에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이날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연합군이 시리아 알레프 북동부 도시 알 아바브에서 알 아드나니를 겨냥한 공습을 실시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ISIL의 2인자인 알 아드나니, 미국 정부가 상당 기간 주목하고 있던 인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알 아드나니는 ISIL의 대변인 역할을 하던 인물입니다. ISIL 조직 자체가 베일에 쌓여 있거나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이 단계별 책임자들의 정확한 이름이나 얼굴 등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알 아드나니는 인터넷 동영상 등에 등장해서 테러를 선동하는 인물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모습과 신원이 파악된 몇 안 되는 ISIL 지도자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알 아드나니에게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네, 자, ISIL의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선전 선동 활동에 많이 이 모습을 드러냈을 텐데 텐데 어떤 활동들을 했습니까?
예, 최근 프랑스와 독일 또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 크고 작은 테러나 민간인 공격 사건이 줄을 이었는데요. ISIL이 인터넷에 올린 선전 동영상 등을 보고 ISIL에 충성을 맹세한 현지 주민들이 벌인 사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방에서는 ISIL 조직원이 직접 벌인 테러가 아니라 이처럼 ISIL의 선전전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행한 사건을 외로운 늑대의 공격이라고 분류하는데요. 이 알 아드나니는 ISIL의 대변인으로 선전 동영상에 직접 등장해서 이들 외로운 늑대들을 선동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보당국은 지난해 11월 130명이 숨진 프랑스 파리의 동시다발 테러와 올해 3월 34명이 희생된 벨기에 브뤼셀 테러 등 주요 사건의 총책으로 알 아드나니를 지목했었습니다.
네. 자, 이번 알 아드나니의 사망, ISIL에 어떤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예, 알 아드나니는 최고 지도자 아부 바르크 알 바그다디에 이어서 ISIL 조직 내 2인자였습니다. 당분간 조직 내부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고요. 특히 ISIL에서 선전선동 활동 책임자가 사라짐에 따라서 앞으로 관련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전자제품 업체죠. 애플에 막대한 규모의 세금을 매겼다는 소식이네요.
예, 유럽연합 EU의 반독점 당국이 어제 미국의 전자제품 업체 애플을 상대로 130억 유로, 약 145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일 사안으로 유럽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금 추징액입니다. 애플이 그동안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지원을 받으면서 내야 될 세금을 감면받아 왔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마그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당국 집행위원 아일랜드가 수년 동안 다른 기업보다 매우 낮은 세율을 애플에 불법적으로 제공해왔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애플 측의 반응은 어떤지요?
예, 애플은 그동안 아일랜드를 비롯한 유럽 각 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반박하고요. 이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내놨습니다. 아일랜드 정부 당국도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도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요?
예, 미국 재무부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서 EU의 조치를 반박했는데요. 미국 재무부 측은 이번 결정이 EU 개별 회원국의 조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치는 유럽에 대한 외국의 투자와 또 유럽 내 기업 환경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고 미국과 EU의 경제 파트너십에 중대한 균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애플뿐만 아니라 최근에 유럽연합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EU 당국은 얼마 전에 네덜란드 정부에게 미국의 식음료 업체인 스타벅스를 대상으로 최대 3천만 달러를 추징하도록 명령했고요. 또 룩셈부르크에서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과 또 식음료 업체 맥도날드의 조세 회피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늘 이민 정책을 밝히는 연설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멕시코를 방문합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어제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에서 실시된 예비선거에서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승리했다는 소식.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비폭력 마약 사범 111명에 대해 추가로 감형 조처를 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또 지난해 미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늘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한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네.
이에 앞서서 멕시코를 방문한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오늘 멕시코를 방문하고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 회담은 니에토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는데요. 니에토 대통령 측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이 양측에 모두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전격적으로 멕시코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언론이 깜짝 방문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이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 이민자들에 대해서 이 막말이라고 할 정도로 비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해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라고 비난을 했고요. 또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장벽을 쌓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자, 더군다나 이 장벽을 쌓는데 드는 비용을 멕시코 정부가 부담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 니에토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이 비세테 폭스와 펠리페 칼데론 이 두 전임 멕시코 대통령 역시 장벽 건설에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니에토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후보가 미국과 멕시코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비난을 했고요. 또 트럼프 후보를 독일 나치 정권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 그리고 이탈리아 파시즘 지도자인 이 베니토 무솔리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니에토 대통령이 그렇게 이 트럼프 후보를 비난해 왔는데 자, 이번에 트럼프 후보를 초청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네, 니에토 대통령 측은 대화를 통해서 멕시코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담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회담과 관련해서 이 멕시코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은 트럼프 후보를 환영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내용의 글을 이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또 니에토 대통령 정부가 실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멕시코에서 니에토 대통령의 지지율은 23%로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예. 자, 니에토 대통령이 트럼프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도 초청장을 보냈다고 했는데 클린턴 후보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 측은 아직 이 니에토 대통령의 초청에 응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후보 측의 대변인인 제니퍼 팔미에리 씨는 어제 그간 멕시코에 대한 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팔미에리 씨는 트럼프 후보가 멕시코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애리조나 유권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마침 이 트럼프 후보가 오늘 애리조나주에서 이민 정책 관련해서 설명을 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최근 트럼프 후보가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다소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해왔는데요.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유화적이고 열린 입장을 보이는가 하면은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 장벽을 쌓겠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다시 강경 자세로 돌아선 듯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민 정책 관련 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주와 동남부 플로리다주에서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뽑기 위한 후보들을 뽑기 위한 예비 선거가 실시됐는데요. 그 결과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어제 이 두 주의 공화당 상원의원 예비 선거가 특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 현직 상원의원들이 모두 이겼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 플로리다주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각각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이 선거에 도전했던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선거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이번에 6선에 도전을 하는데요. 이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세력인 티파티의 지지를 받는 이 켈리 워드 전 애리조나 주 하원의원을 상대로 해서 다소 힘겨운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52% 대 39%로 이 맥케인 후보가 여유 있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후보의 경우 올해 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집중하기 위해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앞서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결정을 번복하고 후보로 나섰는데 72% 대 19%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이 기업인 출신 카를로스 버루프 후보를 물리쳤습니다.
예. 자, 민주당 쪽은 어떻습니까?
네, 애리조나주에서는 앤 커크 패트릭 하원 의원이, 플로리다주에서는 패트릭 머피 하원 의원이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지명을 따냈는데요. 11월 본선거에서 이 각각 존 맥케인 상원의원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에 감염 소식이 좀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또다시 감염을 단행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비폭력 마약 사범 111명에 대한 이 감염을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이 감염한 수감자의 수가 670명이 넘는데요. 이전 대통령 10명이 감염한 사람의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이들 가운데 3분의 1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자, 어떤 사람들이 이번 감염 대상에 포함됐습니까?
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폭력 마약 사범인데요. 이 코케인이나 헤로인, 마리화나, 메탄페타민 등 마약을 소지하거나 거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총기 관련 수감자 16명도 이번에 감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은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적극적으로 사법 개혁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번 감형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죠?
네, 맞습니다. 닐 에글스톤 백악관 법률 고문이 이번 감형의 이 배경을 설명하는 글을 이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이번에 감형된 사람들 가운데 종신형 수감자 35명도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이들 비폭력 마약 사범들이 이 시대에 뒤떨어진 법 때문에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며 이들에게 이 새로운 기회, 두 번째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도 이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방 의회가 이 마약 사범에 대한 형기를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 법은 이전에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이 대규모 감형 조처를 취하고 있는 건데요.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초에 임하기 전까지 이 같은 대규모 감형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이 월요일 관련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5만여 명으로 전해인 2014년에 비해서 7.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서니 폭스 교통부 장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안전이 많이 보강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거리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네,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닥치고 실업률이 높을 때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반면에 또 경제가 좋아지고 실업률이 내려가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자리도 좀 많이 생기고요. 또 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거기다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면서 야간이나 주말에 차로 이동을 많이 하고 또 지리를 잘 모르는 장거리 여행길에 나서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네.
연방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의 이 주요 원인으로 음주운전과 부주의, 과속, 안전띠, 미착용 이렇게 네 가지를 꼽았는데요. 이들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년도에 비해서 3%에서 많게는 9%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그런데 거리에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보행자도 있고요.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우선 이 보행자 사망률 역시 급증했는데요. 약 5,400명으로 2014년 수치보다 9.5%가 올라갔습니다. 거리에서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은 약 820명으로 전해보다 무려 약 12%가 상승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률 역시 5천 명에 가깝게 나타나면서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적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주에 전국안전위원회가 각 주 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6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1만 9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2년 전에 비하면은 또 18%나 증가했다는 건데요. 사망자 외에 중상자도 220만 명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도 더 많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에서도 최근 자동차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뭐 고위 당 간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보도도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네. 이 아무래도 교통량이 늘어나면은 사고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할 때 방심하지 말고 음주나 과속 같은 이 교통사고 원인을 줄임으로써 교통사고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참고로 미국에서 지난 1990년 이후 100만 명이 이 교통사고로 거리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숫자가 125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스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숨결마다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Every Breath You Take 함께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제임스의 클린턴 재단 후원가들을 다수 접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클린턴 재단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선을 앞두고 논란의 중심에 선 클린턴 재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The work that's been done so far, the average income has gone up 2 to 3 times.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11월 중미 국가 엘살바도르를 찾았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클린턴 재단은 엘살바도르의 관광산업을 살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남편이기도 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자선 활동을 벌이고 있는 클린턴 재단의 설립자입니다.
클린턴 재단의 역사.
지난 2001년 두 번의 임기를 마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 1년 후인 2002년에 클린턴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클린턴 재단을 세우겠다고 거창하게 시작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2002년 국제 에이즈 컨퍼런스에서 만난 해외 지도자들의 요청과 설득으로 전 세계 에이즈 퇴치와 에이즈 치료 개선을 위한 클린턴 에이즈 계획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 단체가 클린턴 재단의 모태가 됩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에이즈 퇴치 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미국의 대도시 뉴욕에 사무실을 개설해서 지역 소상인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클린턴 재단은 현재 2천여 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국제적인 규모로 성장했고 2013년에는 재단의 이름에 아내와 딸의 이름을 넣어서 공식 명칭을 빌, 힐러리 앤 첼시 클린턴 재단으로 바꿨는데요. 현재 딸 첼시 클린턴이 부회장으로 재단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린턴 재단의 프로그램.
클린턴 재단은 9개의 프로그램과 2개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사업이자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2002년에 시작된 클린턴 의료 접근 계획인데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클린턴 재단 예산의 57%가 투입될 정도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의료 접근 계획은 국제의약품 구매기구 등의 협력기관과 함께 에이즈나 말라리아 치료제의 약값을 낮추고 개발도상국에서 보건 인력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글로벌 계획 역시 클린턴 재단의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인데요. 뉴욕에서 매년 연례회의를 갖고 부유한 후원자들과 사회적 기업을 연결해 지역사회를 돕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클린턴 글로벌 계획은 세계 최고의 부자들과 기업인, 유명인사 등 독지가들이 참석하는 행사로도 유명한데요. 클린턴 글로벌 계획을 통해 전 세계 3,500여 개 지역에서 다양한 자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클린턴 기후 계획과 클린턴 대통령 센터 등이 클린턴 재단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클린턴 재단의 재정 상황.
클린턴 재단은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무려 20억 달러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단 수입만 해도 3억 3,800만 달러에 달하지요. 재단에 100달러 이하를 후원한 사람은 총 후원자의 90%에 달하는 33만 명이지만 거액을 후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도 적지 않다는데요. 클린턴 재단에 2,500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낸 자선단체들도 7개에 달합니다. 클린턴 재단은 이렇게 많은 돈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평판을 듣고 있습니다. 자선단체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차러티 와치의 댄 보로초프 회장의 설명을 들어보지요.
They're able to get 88% of their budget towards bona fide charitable programs.
클린턴 재단은 전체 예산의 88%를 자선 사업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후원금을 내면 자선단체가 보통 이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클린턴 재단의 수수료는 $100당 $2로 낮은 편이고 정부의 투명성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하네요. 체러티 와치 측은 재정 효용성과 신뢰도, 수수료 등을 종합해서 클린턴 재단에 A등급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자선단체 평가 기관인 차러티 내비게이터는 클린턴 재단의 사업 모델이 이례적이라면서 평가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클린턴 재단을 둘러싼 논란.
클린턴 재단은 대선을 앞두고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국무장관으로 일할 당시 클린턴 재단의 고액 기부자들이 특혜를 받았을지 모른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요. 또 AP통신이 조사한 데 따르면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비정부 인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단의 후원가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클린턴 후보는 그런 만남은 합법적으로 부적절한 일이 없었다고 대응이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클린턴 후보의 남편이자 재단 설립자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기업이나 외국인들로부터 클린턴 재단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고 클린턴 재단 업무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밝혔지요. 하지만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와 일부 언론은 클린턴 재단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클린턴 재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to lose heart, to lose heart입니다. 'Today we're going to find out what it means to lose heart. But first, we'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hat's wrong?
I feel like giving up on looking for a new job. I've applied to so many job positions these past few months, but none of those companies want to hire me.
Don't lose heart. Keep on trying.
I'll try not to lose heart. Thank you for encouraging me.
네, 본문에서 지원이 마이크에게 What's wrong? 라고 묻자 마이크가 I feel like giving up on looking for a new job. 아무래도 새 일자리 찾는 거 포기해야 할까 봐. I have applied to so many job positions these past few months, but none of those companies want to hire me. 몇 달 새 그렇게 많은 곳에 지원했는데 아무 데서도 불러주질 않는 거야. 라며 낙심하네요. 그러자 지원이 Don't lose heart. Mike, 낙담하지 마. Keep on trying. 꾸준히 찾아봐.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라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러자 마이크는 I'll try not to lose heart. 알았어. 자신감을 가질게.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네, 오늘의 표현. To lose heart. To lose heart.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What's wrong?
I feel like giving up on looking for a new job. I've applied to so many job positions these past few months, but none of those companies want to hire me.
Don't lose heart. Keep on trying.
I'll try not to lose heart. Thank you for encouraging me.
Today's phrase is to lose heart. To lose, L-O-S-E, lose heart, H-E-A-R-T, heart. To lose heart. To lose heart means to lose one's confidence or courage, to give up hope or get discouraged. So basically, if you lose heart, you stop believing that you can succeed. Heart, heart는 심장을 뜻하죠. 그렇지만, to lose heart라는 표현에서 heart, heart는 용기, 자신감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to lose heart는 용기를 잃다, 낙담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Also, keep in mind that the following expression, to lose your heart to somebody or something, means completely different than the phrase to lose heart. To lose your heart means to fall in love with something. And to lose heart means to get discouraged and to give up hope in something. So make sure you know the difference. To lose your heart to somebody or something. And to lose heart. Now you know what it means to lose heart. To lose heart, right? Then now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hat's wrong?
I feel like giving up on looking for a new job. I've applied to so many job positions these past few months, but none of those companies want to hire me.
Don't lose heart. Keep on trying.
I'll try not to lose heart. Thank you for encouraging me.
Now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To lose heart means to be discouraged, to lose hope or confidence. 낙담하다, 자신감을 잃다. To lose heart. To lose heart.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뉴욕의 가을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Autumn in New York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utumn in New York. Why does it seem so inviting? Autumn in New York, it spells the thrill of first nighting. Glittering crowds and shimmering clouds in canyons of steel. They're making me feel I'm home. It's autumn in New York that brings the promise of new love. Autumn in New York.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97년 8월 31일 오늘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36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In Paris, police confirmed the crash has killed Diana's companion, film producer Dodi Al-Fayed, and the chauffeur. You are looking at unedited video.
이날 새벽 다이애나는 연인이었던 도디 알파예드와 함께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뒤를 파파라치들이 쫓아오자 운전사는 이들을 따돌리기 위해 과속했고 그러다가 그만 에펠탑 인근 알마다리 터널의 중간 기둥과 벽을 차례로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1981년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며 온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온 다이애나는 하지만 한 해 전인 1996년 찰스 황태자와 이혼합니다. 다이애나는 이혼 후 런던 해롯 백화점 소유주의 아들이었던 영화감독 도디 알파예드와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애나의 이혼 후 삶은 파파라치들의 표적이 되었고 이들의 집요한 추적이 결국 다이애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었습니다. 1997년 오늘 세상을 떠난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영국 왕실은 사상 처음으로 국기를 반기로 개양했습니다. 1906년 8월 31일 오늘 노르웨이의 탐험가인 로알 아문센이 북대서양에서 북극해를 지나 태평양에 이르는 북서 항로를 세계 최초로 횡단합니다.
The Northwest Passage was done.
당시 북대서양에서 북극해를 지나 태평양으로 가는 길은 러시아 북쪽을 지나는 북동항로와 캐나다 북쪽을 지나는 북서항로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그중 북동항로는 1879년 핀란드의 탐험가인 노르덴 시웰드에 의해 발견됐고 남은 건 북서항로 개척뿐이었습니다. 북서항로 개척을 위해 15세기부터 많은 탐험가들이 노력했지만 이들은 모두 실패했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아문센은 1903년 탐험가 난센의 조언으로 북서항로 탐험을 계획했고 같은 해 9월 아문센은 캐나다 북부의 킹 윌리엄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준비 끝에 1906년 7월 킹 윌리엄 섬을 떠난 아문센은 북극의 얼음과 50일 동안 사투한 끝에 1906년 오늘 북태평양에 위치한 캐나다의 노망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아문센은 세계 최초로 북서항로 개척에 성공하게 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